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에서 어제 발생한 자살 차량 폭탄 테러로 적어도 142명이 사망했습니다. 사망자 외 부상자도 186명에 달해 올 들어 바그다드에서 발생한 최악의 사건으로 기록됐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은 이번 테러가 자신들의 소행이라며 시아파 교도들을 겨냥해 바그다드 가라다 지구내 손님들로 붐비는 쇼핑 지역을 타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인간의 생명을 전적으로 무시하는 테러에 섬뜩함을 느낀다며 이라크 국민들에게 공포를 확산하고 국가 통합을 저해하는 어떠한 시도도 거부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도 미국은 ISIL을 분쇄하기 위한 이라크 정부의 노력에 계속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서부도시 제다 주재 미국 영사관 앞에서 오늘 자살폭탄 테러가 발생해 보안요원 2명이 다쳤습니다. 사우디 내무부는 영사관 보안요원들이 수상한 남자를 발견해 그에게 접근했을 때 폭탄이 터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자살폭파범은 숨지고 보안요원 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우디 주재 미 대사관은 이 사건으로 영사관 직원들이 피해를 입지는 않았다며 미국인들에게 사우디 여행을 자제할 것것을 당부했습니다. 국제 테러 조직 알카에다 연계단체는 지난 2004년에도 제다 미 영사관에 폭탄 테러를 가한 뒤 사우디 보안군과 총격전을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5명이 숨졌습니다.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에서 인질 테러 사건으로 숨진 20명과 경찰관 2명의 장례식이 오늘 거행됐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이번 사건으로 희생된 인도와 이탈리아, 일본, 미국 국민들의 국기가 각각 개양되고 대사들이 참석했습니다. ISIL은 이번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를 확인할 만한 직접적인 단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방글라데시 정부 관리들은 ISIL의 개입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 내무장관은 사살된 6명을 포함한 테러범 7명은 ISIL과 관련이 없으며 이들은 10여 년간 금지되어 온 자생적 반군단체 주마툴 무자히딘 방글라데시 요원들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중국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 필리핀과 협상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중국 관영매체가 전했습니다. 필리핀 정부가 다음 주 발표될 예정인 국제중재재판소의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중국 정부가 양국 간 협상을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영문으로 발행되는 중국 관영 차이나데일리신문은 중국 정부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양국 간 협상이 이뤄질 경우 공동개발과 과학연구 협력과 같은 현안들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국제중재재판소의 판결은 오는 12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중국은 그동안 중재재판소의 결정을 무시할 것이라고 공언해왔습니다. 한국 정부는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을 막기 위해 서해 북방 한계선 부근에 인공어초 80여 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한국 정부는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700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해 북방 한계선 부근에 인공어초를 건설하는 계획을 의결했습니다. 인공어초는 해안경비대가 중국 어선을 직접 단속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북한과의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북한은 한국 정부의 서해 북방 한계선을 공식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은 7월 4일 오늘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지 240주년을 맞았습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오늘 백악관 바비큐 파티에 군인 가족들을 초청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켄드릭 라마와 자넬 모네의 공연도 마련됩니다. 워싱턴에서는 독립기념일을 맞아 시내 내셔널몰을 중심으로 다양한 행사가 열립니다. 오늘 국립문서보관소 현관 앞 계단에서는 독립선언서가 낭독되고 건물 내부에서는 독립선언서 진본과 헌법, 권리장전이 일반에 공개됩니다. 이어 국립문서보관소에서 콘스티튜션 에비뉴를 따라 서쪽으로 10개 블록에 걸쳐 수천 명이 참가하는 퍼레이드 행사가 열립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1인 지배 체제가 확고해졌다고 평가하고 한국 사회에 갈등을 부추기려는 북한에 맞서 단합하자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오는 26일 라오스에서 열리는 제23차 아세안 지역안보 포럼 ARF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 정부는 일부에서 제기되는 남북 외교장관 대화 가능성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중국 최대의 인터넷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북한산 석탄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입니다.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아 흐리고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9도에서 21도, 낮 최고는 16도에서 28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국무위원장에 추대되면서 1인 지배 체제가 확고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한국 사회 내부 갈등과 국제 공조 균열을 노린 북한의 시도에 맞서 단합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북한이 지난주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국방위원회를 국무위원회로 바꾸고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국무위원장으로 추대하면서 1인 지배체제를 확고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북한이 내부적으로 체제 정비를 하면서 여전히 핵 보유국임을 자처하고 핵경제 병진 노선을 견지하며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를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는 북한이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김 위원장을 공화국 최고 수위인 국무위원장에 추대한 데 대한 박 대통령의 첫 언급입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북한이 한국 사회 내부의 갈등을 노리고 국제적으로는 대북 공조체제를 균열시키기 위해 여러 시도를 하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더욱 경각심을 늦추지 말고 분열되지 않고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북한이 김정은 유일 영도 체계를 완성하면서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국과 국제사회를 겨냥한 대화 공세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냈다는 분석입니다. 한국국방연구원 김진무 박사입니다.
7차 당대 최고인민회의를 거치면서 김정은식 통치체제 구축을 어떤 완성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걸 계기로 해서 북한이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대화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국제사회가 북한의 4차 핵실험을 계기로 해서 강력하게 압박하고 있는 것과 맞물려서 다양하게 그 제재 국면을 벗어나기 위한 어떤 전술적인 변화를 지금 주고 있다고 봅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북한 주민 삶의 질 개선이 아니라 핵과 미사일로 세계를 위협하면서 정권 안정을 꾀하려는 것은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고 오히려 국제사회에 더욱 강력한 제재만을 가져와 결국 정권도 안정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북한 정권은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4.1 청와대에서 한국자유총연맹 회장단과 가진 오찬에서 북한의 태도 변화 없이 대화에 응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역사가 분명하게 알려주는 사실은 북한 정권의 인식과 태도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한 어떤 만남과 합의도 일시적인 행사에 그칠 수 있다는 것이라며 북한의 변화를 끌어내지 못하는 도발과 보상의 악순환의 고리를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현재 한국과 국제사회가 어느 때보다 단단하게 결속해 제재와 압박을 펼치고 있는데 한국 정부는 북한의 어떤 도발이나 술책에도 흔들리지 않고 북한의 핵 포기와 평화통일 기반 구축에 모든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7.4 남북공동성명 44주년을 맞아 7.4 남북공동성명은 남북이 휴전 이후 처음으로 평화적인 대화를 갖고 통일의 대원칙을 함께 마련했던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다며 당시 남북한은 자주와 평화통일, 민족 대단결이라는 3원칙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7개 사항에 합의했었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그러나 그러한 약속들이 잘 지켜졌다면 오늘날 한반도가 훨씬 평화롭고 자유스러울 수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한 지금의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며 북한은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를 크게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4일 7.4 공동성명 관련 논설에서 미국과 한국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과 자주통일에 대한 민족의 지향과 요구에 도전하며 대북제재와 북침, 핵전쟁 도발 책동에만 힘을 쏟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제11차 아시아 유럽 정상회의 아셈 참석과 몽골 공식 방문을 위해 오는 14일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를 방문합니다. 서울에서 박병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는 15일부터 이틀 동안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열리는 아셈 20주년 연계성을 통한 미래 파트너십을 주제로 열리는 아셈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박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아시아와 유럽의 연계성을 높이는 방안 등에 대한 한국 정부의 청사진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또 아시아와 유럽 국가를 대상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기 위해 국제사회의 단합된 지지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셈 정상회의는 아시아와 유럽의 관계 강화를 위한 지역 간 협의체입니다. 현재 한국과 중국, 일본을 비롯해 아세안 10개국 등 아시아 21개국과 유럽연합 EU 회원 30개국에 아세안 사무국과 EU 대외관계청 등이 회원 자격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아셈의 구성을 감안할 때 이번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정상들은 영국의 EU 탈퇴, 브렉시트로 촉발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경제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공동 대응에 관한 논의가 회의장 안팎에서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정상회의에 중국에서는 리커창 총리, 일본에서는 아베 신조 총리가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지만 한중이나 한일 정상 간의 별도 회동은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청와대는 박 대통령의 이번 아셈 정상회의 참석으로 아셈 창립 회원국으로 유라시아 대륙 내 협력 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의 위상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청와대는 이와 함께 북한의 비핵화 문제 등에서 아시아와 유럽의 단합된 지지와 노력을 재결집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박 대통령은 아셈 정상회의 참석 이후 차히야 엘벡도르지 몽골 대통령의 초청으로 17일부터 이틀 동안 몽골 공식 방문 일정에 들어갑니다.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5년 만인 이번 방문에서 박 대통령은 몽골과의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박 대통령은 지난 5월 공식 방한했던 엘벡도르지 대통령과 다시 만나 에너지 신산업과 보건 등 신규 협력 사업 발굴과 한국 기업의 경제협력 확대 방안 등을 모색합니다. 박 대통령은 또 한몽골 정상회담에서 북한과 북한 핵 문제 등 지역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상호 협력 강화 방안도 논의할 계획입니다. 몽골은 지난 1990년 민주화 혁명을 거쳐 아시아 내 사회주의 국가 가운데 최초로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로 체제 전환과 개혁 개방에 성공했습니다. 청와대는 몽골이 남북한 동시 수교국이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국의 주요 협력 대상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엘벡도르지 몽골 대통령은 지난 5월 서울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하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지켜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었습니다. 엘벡도르지 대통령은 특히 지난 2013년 평양 방문 당시 김일성 대학교 강연에서 어떤 독재도 영원할 수 없다며 북한 체제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의 몽골 공식 방문으로 지난 1990년 두 나라의 외교관계 수립 이래 정치와 경제,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구축된 호혜적 협력관계가 발전할 수 있는 추진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미국과 한국, 북한, 중국 등 북핵 6자 회담 당사국 외교 수장들이 오는 26일 라오스에서 열리는 제23차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ARF 외교장관 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자리에 모일 전망입니다. 북한은 유엔의 제재 국면을 회피하기 위한 공세적 외교를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23차 아시안 지역 안보 회의 ARF에선 한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와 아세안과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 동아시아 정상회의 외교장관 회의 등이 잇따라 개최되고 외교 수장들은 다양한 양자, 다자 외교 활동을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북한의 리용호 신임 외무상이 이번 ARF 회의를 통해 다자 외교 무대에 처음 모습을 드러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6자회담 당사국과 아세안 등 27개국이 가입한 ARF는 북한이 참여하는 유일한 영내 다자 협의체로 북한은 매년 외무상을 파견해왔습니다. 올해 회의도 리용호 외무상이 참석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일부에서 제기되는 ARF에서의 남북한 외교장관 대화 가능성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한국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의 4일 정례 브리핑 내용입니다.
리용호 외무상이 참여한다는 이야기도 제가 뭐 보도를 통해서 들었는데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겠죠. 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은 최근 무수단 중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10의 시험 발사를 계기로 핵 보유국 주장 등 공세적인 외교를 펼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북한은 지난달 30일 조국 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성명에서 미국을 향해 근본적으로 달라진 북한의 전략적 지위를 강조하고 대화와 대결 모두 준비가 돼 있다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북한은 또 이에 앞서 리수용 노동당 국제담당 부위원장과 최선희 외무성 미국국 부국장을 잇따라 중국에 보내 국제사회의 제재 공조를 겨냥한 흔들기를 시도했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정성윤 박사는 북한이 제재 국면을 회피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의 일환으로 ARF 무대를 적극 활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미국과 한국의 합동 군사훈련 등을 빌미로 핵무기 개발 지속에 대한 항변과 함께 중국의 추가 대북 제재 방지를 위한 전술적 언행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정 박사는 아울러 북한이 ARF를 통해 강압 외교와 위장된 평화 외교를 병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핵 강압 외교는 증강된 핵 능력의 시위로서 보여줄 것이고 거짓된 허위적인 핵 평화 외교는 ARF와 같은 다자적 무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다. 그래서 아마도 리용호 신입 외무상이 참석한다면 그들이 7차 당대회 때 이야기했던 핵 선제 불사용 원칙을 다시 한번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핵 비확산 의무에 북한이 적극적으로 노력할 가능성이 있다는 저번 7차 당대회 때의 그 주장을 되풀이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미국과 한국은 ARF 참가국들을 상대로 대북 압박 공조 다잡기에 나설 전망입니다. 한국 외교부는 중국과 러시아와의 양자 회동은 물론 아세안 다자 회의에서 대북 제재에 대한 협력을 재확인하고 ARF 의장 성명 등의 강력한 대북 메시지를 담는 데 외교력을 쏟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번 회의는 시기상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사안인 남중국해 문제가 최대 현안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커 북핵 문제에 대한 집중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올해 회의를 주재하는 의장국이 북한과 우호적 관계를 맺어온 라오스라는 점 역시 변수입니다. 특히 ARF 의장 성명은 성안 과정에 의장국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북핵 문제에 대한 강력한 문안 도출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 인민무력부의 명칭이 인면무력성으로 변경된 데 대해 소속이 내각으로 바뀐 데 따른 것인지 여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국방위원회 소속이었던 인민무력부가 인민무력성이란 이름을 갖게 되면서 내각으로 소속이 변경됐는지 아니면 명칭만 변경되고 국무위원회 소속으로 남아있는지에 대해 좀 더 정보를 수집해서 판단할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TV는 지난 2일 김일성 광장에서 열린 김정은 국무위원장 추대 평양시 군민경축대회를 녹화 중계하면서 박영식 인민무력부장을 인민무력상으로 호칭했습니다. 중국의 인터넷 전자 상거래 사이트에서 북한산 석탄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석탄은 유엔 안보리가 제재 결의를 통해 북한과의 교역을 제한한 품목입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합니다.
중국의 전자 상거래 사이트인 알리바바에서 북한산 석탄이 판매 목록에 올라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 매체인 노스코리아 이코노미 워치는 중국 업체들이 알리바바에서 북한산 석탄을 판매하고 있다고 최근 전했습니다. 알리바바는 인터넷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중국 최대의 전자상거래 사이트입니다. BOA가 확인한 결과 현재 서너 개 중국 업체들이 알리바바에서 북한산 석탄을 팔고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다양한 상품을 파는 회사는 단둥 치첸 금속회사로 이 회사는 알리바바에서 다양한 종류의 북한산 무연탄과 조개탄, 흑연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북한산 무연탄은 이곳에서 7월 1일 기준으로 톤당 미화 220달러에 팔리고 있습니다. 중국 랴오닝성 단둥의 근거를 둔 치첸 금속회사는 자신들이 북한산 석탄을 전문으로 한다면서 주문을 받으면 15일 뒤에 중국 다련항이나 단둥항으로 보내준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사는 또 알리바바 웹사이트에 중국 항구에 들어온 북한 선박에서 석탄을 하역하는 사진도 올려놓았습니다. 석탄은 의류, 철광석과 더불어 북한의 주력 수출 품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난해 북한의 전체 수출 물량 가운데 석탄이나 갈탄 같은 광물성 고형 원료의 비중이 40%에 달합니다. 또 이 물량의 97%는 중국에 팔렸습니다. 하지만 유엔 안보리는 대북 석탄 교역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북한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응해 채택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2270호는 민생 목적 외에는 북한과 석탄을 사고 파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관광업체와 무역회사 관계자들로 구성된 북한 대표단이 최근 중국 단둥의 북중 호시 무역구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단둥 호시 무역구 관리당국은 최근 인터넷 웹사이트에 세관 시험 운영 개시에 맞춰 북한 대표단 35명이 호시 무역구를 방문했다고 전했습니다. 대표단은 지난달 24일 호시 무역구에서 투자 문제를 논의한 데 이어 26일에는 세관 개관 기념행사에 참석했습니다. 호시 무역구 관리당국에 따르면 북한 대표단은 기념행사에서 단둥 호시 무역구가 북중 두 나라 기업에 더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북 제재가 넉 달로 접어든 가운데 북한 선박 대부분이 중국 근해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북한의 중국 의존도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일 사이 선박 자동식별장치인 AIS를 통해 움직임이 포착된 북한 선박은 모두 86척. 북한 내부에 정박하거나 목적지가 불분명한 상태로 한반도 근해를 운항하는 선박과 해외에 장기간 머물고 있는 선박을 제외하면 총 74척의 선박이 집계되는데 이 중 67척의 선박의 출도착지가 중국 항구로 나타났습니다. BOA가 선박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민간 웹사이트 마린 트래픽의 자료와 지도를 분석한 결과 이처럼 지난 일주일간 중국 항구로 항적이나 입항 기록을 남기거나 중국 근해에서 포착된 선박의 비율은 90%에 달했습니다. 이 기간 이들 선박들이 다녀간 중국 내 항구는 모두 18곳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중 가장 많은 선박이 머문 곳은 다련항으로 모두 10척의 선박이 정박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어 옌타이항에 8척, 룽커우항과 웨이아이항에 각각 6척, 련인강항과 친황다오항에 각각 5척씩의 북한 선박이 다녀가거나 현재 정박 중입니다. 그 외 징탕항과 르자오항, 펑라이항, 란샨항, 단둥항 등에도 북한 선박이 정박했었습니다. 중국 항로에 투입된 선박들은 기름 운반선인 남산 8호와 수산물 운반선으로 등록된 백사봉호를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이 일반 화물선이었습니다. 이들 선박들이 어떤 물건을 옮기는지 확인할 수 없었지만 항구의 특징으로 볼 때 다련으로 향하는 선박들은 주로 컨테이너를 운반하고 옌타이와 룽커우항에선 석탄을 주로 실어 나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제로 BOA가 위성 사진을 보여주는 구글 얼스의 지도와 북한 선박이 머문 항구의 지점을 대조한 결과 중국 현지 시간으로 2일 새벽 현재 다련항에 정박해 있는 장생호의 정박지는 주로 컨테이너들이 쌓여있는 곳이었습니다. 또 황금평 2호와 금릉 5호가 정박 중인 것으로 나타난 룽커우항은 석탄으로 보이는 검은색 물체가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북한 선박이 중국으로 향하는 비중이 높은 건 북한의 대외교역에서 대중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90%에 달한다는 통계와 맥을 같이 합니다. 이 때문에 북한의 핵실험 등에 대응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이어지고 있지만 북한의 중국에 대한 의존도는 여전히 높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나머지 7척 중 6척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을 다녀간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 척은 인도네시아의 정박 기록을 남겼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유엔 세계 식량 계획 WFP가 북한에서 새로운 영양 지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취약계층 170만 명이 대상입니다. 그런데 정작 영양 상태가 가장 나쁜 양강도는 제외됐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달부터 새로 시작된 세계 식량 계획 WFP의 대북 지원 사업은 황해남북도와 강원도 등 북한 7개 도와 남포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말까지 8개 도와 남포내 87개 시군에서 식량 지원을 했지만 새 대북 사업이 시작된 이번 달부터 양강도에 대한 지원은 중단됐습니다. 양강도는 세계식량계획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영양상태 조사 결과 북한에서 영양실조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된 지역입니다. 이 기구가 최근 공개한 대북 장기구호와 복구사업 보고서에 따르면 양강도 지역 타가소 어린이 32%가 영양실조로 발육부진 상태입니다. 이 지역 타가소 어린이 3명 중 1명이 발육부진을 겪고 있는 겁니다. 앞서 세계식량계획은 지난해 자강도를 제외한 북한 8개도 85개 시군에서 이 기구의 지원을 받는 6개월 이상 5살 미만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영양상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군사시설이 많은 자강도는 식량 분배 감시가 허용되지 않아 지원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사에서 제외됐습니다. 세계식량계획 아시아지역사무소의 실케버 대변인은 이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자금 부족으로 지원 규모를 축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왜 영양실조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양강도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는지를 묻는 VOA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실케버 대변인은 이 지역 어린이와 여성 등 취약계층에 필요한 식량은 북한 당국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자금 상황이 개선되면 양강도 지역에서 영양 지원을 재개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의 새로운 사업은 취약계층을 위한 영양 지원과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양 지원 사업은 최대 10개에 달하는 현지 식품 공장에서 8만 9천 톤의 영양과자와 슈퍼시리얼 플러스로 불리는 혼합 영양 강화 식품을 생산해 취약계층에 제공하는 겁니다. 슈퍼시리얼 플러스는 생후 6개월에서 5세 미만 어린이들의 영양실조를 예방하고 2세 미만 영유아의 발육부진을 예방하기 위해 특별히 제작된 식품으로 타가소와 고아원, 유치원, 병원 등을 통해 분배됩니다.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식량 사업은 자연재해에 취약한 지역 주민 88만여 명에게 곡물과 콩, 식용유 등을 지원하고 재난 관리 교육 등을 실시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세계식량계획은 앞으로 2년 6개월 동안 이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1억 2,600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1회 현재 모금된 금액은 875만 달러로 목표액의 7% 수준입니다. 한편 세계식량계획은 지난달 북한 취약계층 64만 4천여 명에게 2,150톤의 식량을 지원했다고 실케버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이는 올 들어 최대 규모며 전달인 5월 62만 4천여 명에게 1,610톤을 지원했던 것에 비해서도 34% 증가한 규모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매달 취약계층 100만여 명에게 평균 5,400톤의 식량을 지원하겠다는 세계식량계획의 목표에는 크게 못 미쳤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북한의 인권 문제와 관련해 최근 한반도와 거의 반대편에 위치한 남미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차기 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 아르헨티나 출신의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전 UN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이 내정된 데 이어 지난주에는 칠레 수도 산티아고에서 이틀간 북한 인권과 주민들의 삶을 조명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 행사에 참석한 한국 내 탈북 여성 1호 박사인 이애란 자유통일문화원 원장을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이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아, 예, 안녕하세요.
칠레에서 열린 행사부터 소개를 좀 해주시죠.
칠레에서 이번에 열린 행사는 칠레의 국립대학인 그 산티아고 네. 대학의 그 한국화 그 과에서 그 주최를 한 건데요.
네.
저희 그 사단법인 자유통일문화원하고 같이 하자 그래가지고 예 저희들이 이제 함께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이번에 그 세미나에 그 칠레의 인권위원장 프라이스 여사도 나오시고
네.
또 그 상원 의원이신 살디바루 상원 의원님도 나오시고 또 상당히 여러 분들이 이제 참석하셔가지고
네.
저희들이 아주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네. 그러면 이 칠레 국가인권위원장 또 상원의원 이분들은 주로 어떤 문제를 언급을 하셨나요?
일단은 그 살디바루 의원님께서는 그 이번에 그 북한 인권 그 세미나가 칠레에서 이렇게 열린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뭐 긍정적인 말씀을 하시면서 특히 그 칠레는 피노체트 독재 정권에 대한 아픔이 아직까지 그 칠레 사람들에게 많이 남아 있으시더라고요.
네.
예. 그런데 저희들 그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서 들으시면서 정말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그 북한 인권 상황이 심각하다고 얘기는 들었지만 이렇게까지 심각한지는 몰랐다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네.
그 국가 인권위원장께서 그 살디바루 그 상원위원님께 칠레에서 그 칠레 의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을 통과시켜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또 그 김정은을 반인도 범죄로 국제 형사 재판소에 이거 그 제소해야 된다고 아주 목소리를 강하게 높이시면서 예 상당히 그 호응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북한의 인권 문제는 꼭 해결해야 되고 꼭 해결될 거라고 이렇게 이제 격려도 해주시고 그래서 정말 그 상당히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박사님은 샌티에고 대학 학생들에게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강의도 하셨다고 하는데요. 여기에서는 주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저는 이제 북한의 그 여성 인권과 동치범 수용소 그리고 공개 채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네.
학생들도 아주 그 관심이 많았고요.
네.
막 그 이메일을 보내달라고 그래서 이메일을 또 제가 보내기도 했고 자기들이 이 한국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앞으로 가지겠다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그림 전시회도 했었거든요.
네.
또 북한의 인권에 대한 어떤 그 사진과 그림을 전시를 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 사진과 그림을 아주 유심히 깊게 이렇게 이제 그 바라보시더라고요.
네.
돌아보시고 그 제가 스페인어를 잘 못하는 관계로 예 잘 못하는 관계로 조금 어려움이 있었지만
네.
예 제가 스페인어를 좀 더 잘했으면 학생들에게 좀 더 많은 그 이야기들을 해줄 수 있었겠다라는 아쉬움이 좀 있었어요.
네.
그리고 칠레에 지금 그 기업과 인권 박물관이라는 큰 그 인권 박물관이 만들어졌는데요.
네.
1년에 한 12만 명 정도의 그 관람객이 다녀가신답니다.
아, 네.
그래서 저희들이 제안을 했죠. 그 여기에 북한 인권 관련 그 전시물들을 좀 일부 이제 공간을 좀 할애를 해서 전시를 하면 어떻겠냐. 한마디로 말해서 북한 인권 코너죠.
네네.
예, 좀 제안을 했더니 아주 긍정적으로 이제 답변이 왔어요.
아, 네.
예, 그래서 거기에 북한 인권 코너를 만들어서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또 북한의 공개 처형과 관련된 것들, 그리고 북한에서 정치적 탄압 외에도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폭력과 그 정말 인권 침해 실태에 대해서 좀 저희들이 알려야 되겠다.
한국에서 칠레는 참 먼 거리고요. 지구 반대편인데 참석하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인상이 어땠나요?
저는 북한에 있을 때 그 칠레의 피노체트 정권이 엄청난 독재를 한다고 한전을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가 여러 출판물을 통해서 네. 많은 그 사진도 보고 또 그 비난세트 독재에 대해서 북한이 엄청 비난을 많이 했거든요.
네.
예. 그랬는데 실적으로 가보니까 피나테스 독재 조건은 그래도 이제 민주화를 할 만한 여지가 있었잖아요. 그죠?
네. 네. 네,
칠레인들이 일어나서 피나테스 독재를 이렇게 끝장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었잖아요.
네.
그랬는데 그 북한은 그런 여지조차 만들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반인도적인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피노체트 정권에 대해서 비난했던 북한 정권이 정말 칠레인들의 어떤 그 인권 북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그 또 활동에 의해서 북한 인권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고
네.
칠레 그 정말 지구의 반대 쪽에서 그래도 이제 북한 인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초청해 주신 거에 대해서 상당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게 됐고
네.
앞으로 저희들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통일 그러니까 우리 그 이승만 대통령께서 예전에 독립 외교론을 외교 독립론을 푸신 적이 있으신데
네.
저희들이 예 북한 인권 그 북한 인권을 위한 외교 인권 외교를
네.
이제 좀 활발하게 벌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예,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네, 이 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난주 칠레 수도 산티아고에서 열린 북한 인권과 주민들의 삶을 조명하는 행사에 참석한 한국 내 탈북 여성 1호 박사 이해란 자유통일문화원 원장을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봤습니다. 매주 월요일 주요 뉴스의 배경을 살펴보는 뉴스 인사이드입니다. 최근 유엔의 북한 인권 서울 사무소가 개소 1주년을 맞았습니다. 북한은 서울 사무소를 타격 대상이라고 언급하며 노골적으로 반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북한 인권 문제를 규탄하는 국제사회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북한 인권 서울 사무소의 역할은 무엇인지 박형주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지난 2014년 2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유엔 인권이사회에 북한인권사무소 설치를 권고했습니다. 북한 내 자행되는 인권범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현장에 기반한 조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이 같은 권고를 받아들여 같은 해 3월 구체적인 이행조치를 담은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한국의 서울을 현장 사무소 최적지로 선정했습니다. 일단 현장에 기반한 조직이어야 한다는 설립 요건에 따라 서울이 북한과 지리적으로 가깝다는 점이 고려됐습니다. 또 직접적인 인권 피해자인 탈북자들과 북한 인권 관련 단체들이 많이 있어 자료 접근이 용이하다는 부분도 작용했습니다. 2014년 5월 한국 정부는 유엔에 공식 요청을 수락했고 이듬해 5월에는 양측이 서울사무소 설치를 위한 각서를 교환하는 등 법적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6월 23일 서울 정로 글로벌센터에 유엔 북한인권서울사무소가 공식적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이에 앞서 열린 유엔인권이사회 제29차 정기이사회에서는 서울사무소 설치 문제를 놓고 한국과 북한의 외교관이 공방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최석영 제네바 대표부 대사는 서울사무소의 성공적인 임무 수행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As host country, Korea will support field-based structure on DPRK human rights.
그러자 북한 대표부의 김영호 참사는 서울사무소는 진정한 인권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인권의 정치화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The DPRK denounces and condemns it. As a politicization of human rights, which has no relevance with the...
또 북한 당국은 서울사무소가 문을 여는 것에 때맞춰 억류 중인 한국 국민 김국기 최충길 씨에게 무기노동 교화형을 선고하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역시 성명을 내고 서울사무소를 타격 대상으로 언급하며 위협했습니다. 당시 서울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자이드 알 후세인 유엔 인권 최고 대표는 서울사무소가 북한의 인권 문제를 관찰하고 기록함으로써 향후 책임 규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완전한 독립성과 진실성을 바탕으로 유엔의 원칙에 따라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인권 결의안에 나타난 북한 인권사무소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북한 인권 상황을 감시하고 기록하는 일입니다. 시나 폴슨 서울사무소장은 최근 BOA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내 탈북자 사회를 들여다보고 이를 통해 북한 인권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 1년간의 가장 큰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지난 6월부터 서울사무소는 북한 내 인권 범죄를 조사하기 위해 한국 내 탈북민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시작했습니다. 매달 한 차례씩 탈북자 정착 지원 기관인 하나원에서 서면 및 면접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폴슨 소장은 또 올해 안으로 북한의 미결 구금 실태에 관한 보고서와 인권적 관점에서 바라본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서울에 북한 인권을 다루는 유엔 조직이 있다는 것은 북한 인권 문제가 이제는 남북 문제가 아니라 유엔의 관리 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한반도 정치나 외교적 상황의 변화와 관계없이 북한 인권 문제를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 외교부 이정훈 인권대사는 서울사무소의 존재만으로도 북한에 큰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사무소가 대한민국에 있다. 또 거기서 우리들의 행적을 낱낱이 기록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 사람들 이제 정신적으로 굉장히 부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혹시 통일이 되면 우리 이름들이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이런 인권 침해 상황들이 검명이 돼서 그 처벌을 받는 거 아닌가. 그래서 나름 대학민들의 그 행태를 좀 자제를 하는 그런 효과를 기대를 할 수가 있겠고요.
자이드 알 후세인 유엔 인권 최고 대표는 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 상황을 국제 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 3월 북한 인권범죄자를 실질적으로 처벌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북한 인권 책임규명 전문가 패널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전문가 채널의 최종 목표 또한 북한 인권범죄 책임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세워 정의의 심판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엔을 비롯해 국제사회가 본격적으로 북한 인권 문제의 책임 추궁을 시작한다면 서울사무소에서 축적한 자료들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BOA 뉴스 박형주입니다.
한국에서는 지난 2013년부터 매년 국민 대통합 아리랑 전국 순회 공연이 열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표 아리랑인 밀양 아리랑과 정선 아리랑, 진도 아리랑을 비롯해 북한 아리랑과 북간도 아리랑까지 한민족의 아리랑을 모두 엮어 진행됩니다. 올해는 지난 5월에 밀양시에서 시작됐습니다.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신도아리랑 다들 아시죠? 아디 아디랑 스리 스리랑 아라리가
밀양, 정선, 진도 아리랑은 물론 북한 아리랑과 북간도 아리랑까지 엮어내 전국을 돌며 순회 공연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화 서편제에서 주연을 맡았던 오정혜 씨와 강원소리진흥회 이사장인 이오라 명창, 그리고 함경남도 예술단의 성악배우 출신인 김성혁, 한민족통일예술단 가수 겸 총감독 등이 다양한 아리랑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이 공연은 지난 2012년 아리랑이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것을 계기로 이듬해인 2013년부터 시작됐고요. 경상남도와 전라남도, 강원도와 각 지역 대표 일간지 세 곳에서 주최해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난 5월 19일 밀양시에서, 또 6월 18일에는 경기도 고양시에서 공연이 열렸고요. 앞으로 강원도 영월군, 평창군, 전라남도 광양시, 장흥군, 경상남도 거제시 등에서 모두 7차례의 공연이 열리게 되는데요. 행사를 공동 주최하고 있는 강원도민일보의 경민현 부장입니다.
기본적으로 그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국민통합, 대통합을 항상 외치는데 그거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콘텐츠는 대한민국의 그 삶의 정서적인 노래인 아리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2012년에 그 유네스코의 세계 문화유산으로 아리랑이 등록된 걸 계기로 아 그러면은 어쩌면은 순수한 그런 아리랑이라는 그런 어떤 문화예술뿐만 아니라 이거를 갖다 사회적인 그런 어떤 통합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로 쓰자고 생각해서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아리랑 하면 정선 아리랑, 밀양 아리랑, 진도 아리랑 이렇게 꼽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인 강원도와 그다음에 전라남도 그리고 경상남도 이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국을 각 지역마다 두 번 그리고 마지막에 피날레를 서울소에서 일곱 번을 매년 해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네 번째인데 올해는 서울 공연이 이곳 두 번째로 지금 공연이 이루어지고 이에 앞서서 밀양 공연은 그 밀양 아리랑 축제와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만 명 이상이 모여가지고 대성황을 이뤘습니다.
앞으로 남은 전국 순회 공연을 통해 한민족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게 될 텐데요. 공연 이후에는 남북관계 개선에 대비한 남북아리랑 공동공연도 추진하게 됩니다. 함경남도 예술단의 성악배우 출신인 김성혁 한민족통일예술단 가수 겸 총감독은 공연에 참여하면서 아리랑을 더욱더 세계화시켜 세계 속의 전통민요로 자리잡게 하고 싶다는 꿈도 생겼는데요. 김성혁 씨입니다.
대국민 아리랑이라는 건 이거 남과 북이 다 합쳐서 하는 그런 대통합 아리랑이더라고요. 그래서 참가하고 싶었고 남과 북이 다 알고 있는 밀양 아리랑, 소도 아리랑, 마지막에 통일 아리랑을 부릅니다. 객석에 오신 분들도 아리랑이라 하면 저 백두산에서부터 이 남쪽의 제주 한라산까지 5천여 년 그 기간에 있었던 이런 사실들을 노래로 엮은 거의 우리 아리랑이에요. 이런 아리랑이라니까 마음속에는 우리 민족이 옛 시절에 대한 그리움과 갈망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난 오늘 여기 이 객석에 온 분들한테 통일의 그날을 위해서 정말 그 우리 민족이 사는 모든 곳에서 다 그 세계 어느 나라 아리랑을 다 우리 민족이 부르고 있는데 그래 저희들도 오늘 통일의 노래를 많이 불려들어서 서로 외치고 부둥켜 안을 그날을 앞당겨주길 바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공연은 1시간 30분 동안 3부에 걸쳐 진행됩니다. 1부는 삶의 아리랑, 2부는 역사의 아리랑, 3부는 오늘의 아리랑으로 구성되는데요. 1부 삶의 아리랑에서는 본조 아리랑과 구 아리랑을 선보이고 역사의 아리랑에서는 한민족 통일 예술단이 통일 아리랑을 들려줍니다. 오늘의 아리랑은 모든 관객이 함께 부르는데요. 관객들은 이 공연을 통해 아리랑을 좀 더 친숙하게 느끼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또 흥이란 걸 좀 좋아하거든요. 그런 민요 같은 것도 좋아하고요. 아무튼 통일이 빨리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우리가 같은 민족으로서 빨리 같이 지내고 싶고.
또 우리 나이 또래는 이런 전통 민요 같은 걸 좋아하잖아요. 식구들이 시간이 나니까 한번 가보자. 아니 아리랑이라는 것 자체가 소통이잖아요. 우리나라 국민들의. 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마음 심금을 울릴 네. 수 있는 음악이고.
그래서 아리랑이라고 해서 특히 색다르지 않겠나라는 기대는 가졌어요.
우리나라의 한예설인 음악이니까 뭔가 좀 뜻이 있지 않을까 이런 것도 있고 마음에 약간 힐링도 할 수도 있고
제가 이 아리랑 이런 거 잘 모르는데요. 그냥 와서 보니까 생각보다 제가 이게 녹화를 한 몇 분, 3, 4분 정도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10분이 넘게 계속 이어지는데 끊을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신도 나고 정겹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정선 아리랑, 진도 아리랑, 밀양 아리랑 나름대로 뭐 특색이 있고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너무 아리랑에 대해서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들으니까 좋아요. 통일돼서 다 같이 잘 살고 우리도 뭐 금강산도 가보고 백두산도 가보고 다 하면 좋은데 살아있는 동안 됐으면 좋겠네요.
와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자신 있으신 분 손 들어주세요.
저 달리 떡 따지고도 노다가 가게 아리아리랑
2016 국민 대통합 아리랑 전국 순회 공연은 올가을 강원도와 전라남도 경상남도 거제시 등 모두 7곳에서 펼쳐집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도성민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한반도 남쪽에 자리하고 있는 장마전선이 물폭탄을 쏟아내고 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비가 와도 적당히 와야 할 텐데 벌써부터 이런 사고 소식이 들리는군요. 장마 소식부터 네. 시작해볼까요?
네, 장마전선의 영향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받고 있지만 특히 충청남북도, 경상북도 등 중부지역에 지금 집중돼 있습니다.
네.
아, 오늘과 내일 모레까지 많은 곳 300mm 이상 내린다는 예보가 있는데요. 뭐 하천이 범람하고 계곡물이 불어나서 마을이 고립되고 농경지가 침수되는 등 여러 가지 그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 집안이 무너지고 축대 무너지고 산사태 사고 소식도 들려옵니다.
네, 태풍 소식도 들리던데요. 한반도도 걱정을 해야 하는 상황인가요?
아직은 지켜보는 입장입니다. 어제 오전에 태평양 괌 인근 해상에서 이 태풍 네파탁이 시작이 됐는데요. 18년 만에 7월에 발생한 첫 태풍이어서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중반부터 한 초속 40m의 강풍을 동반한 강한 중형 태풍으로 발달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북태평양 고기압의 상태에 따라서 태풍의 진로가 중국 남동부를 향할 수도 있고 한반도로 진로를 잡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정부는 지금 물폭탄이 쏟아지고 있는 중부지방 등 한국 전역에 장마비로 인한 안전사고, 태풍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미리미리 대처하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장마 또 태풍이 온다면 큰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네요.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새 국가 브랜드가 만들어졌다는 소식인데요. 크리에이티브 코리아, 창의력이 강한 한국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들어볼까요?
네, 창의적인 문화를 가진 한국, 창의로 과거와 현재, 미래를 이어갈 수 있는 나라 한국을 국가 대표 상품으로 내건 겁니다.
네.
크리에이티브 코리아, 이 한국의 미래지향적 가치를 장의에 두겠다는 어떤 국가적인 선포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한국을 대표하는 그 브랜드라고 한다면 2002년 한국이 일본과 함께 그 월드컵을 개최했을 때 그 역동성 있는 한국에서 다이나믹 코리아라는 이름을 내걸었던 적이 있습니다.
네.
몇 년이 지났는데 이제 이번에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이제 다시 적극적인 세계 홍보에 나서겠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공식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목소리 잠시 들어보시죠.
대한민국의 국가 브랜드 슬로건은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가치를 알리고 해외에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는 국민의 의견을 모아 도출된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미래지향적 가치인 크리에이티비티, 창의를 담았습니다.
한국 하면 생각나는 이미지를 창의, 크리에이티비티로 만들겠다는 그런 의미도 담긴 것이군요.
네. 뭐 5천년 한민족 역사 곳곳에 자리하고 있는 어떤 그 창의적인 문화유산에 반도체, 휴대전화, 뭐 한국 대중음악이죠. K-POP 등 한국을 대표하는 콘텐츠 가치 속에도 이 창의라는 것을 내세울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외국 사람들이 또 세계 여러 나라가 한국을 생각하고 평가할 때 창의적인 나라, 창의적인 민족이 되기를 바란다 이런 마음이 담겨 있는 건데요.
네.
이런 그 새 국가 브랜드는 지난해 한국이 광복 70주년을 맞았을 때 이 한국다움이 무엇인지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을 물었습니다. 무려 4만 건에 가까운 공모 작품, 뭐 127만 건의 주제어 중에서 창의, 열정 이런 핵심 가치가 모였고요. 그중에서 창의를 한국을 앞으로 이끌어갈 제1의 가치로 부각시킨 그런 셈입니다.
이 한국의 새 국가 브랜드 크리에이티브 코리아, 이 글자의 색과 위치가 한국의 태극기를 연상하게 한다고요?
네네. 태극의 어떤 청홍을 살린 겁니다. 아래, 위 이렇게 두 줄로 되어 있는데요.
네.
이쪽에는 붉은색으로 대문자 크리에이티브를 썼고요. 창의. 아래 칸에는 청색으로 대문자 코리아, 한국을 쓴 겁니다. 그리고 아래 위 칸을 그 태극기에 있는 건곤감리, 이렇게 검은색, 흑색의 줄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형상화해서 줄을 좀 이어놓은 그런 것입니다. 앞으로 대외적으로 한국을 소개할 때 항상 따르게 되는 한국의 새 상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새 국가 브랜드 홍보가 오늘부터 시작이 됐다고요?
네, 한국 시각으로 밤 8시 반에 서울역 앞에 그 서울 스퀘어라는 이름의 대형 건물이 있습니다. 바로 마주보는 정면이 되겠는데 그
네.
외벽에다가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라는 문구를 이 칼라 영상으로 띄우는 겁니다. 서울역을 오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강력한 인상을 줄 수 있는 홍보 방법이고요. 함께 제작한 홍보 영상을 또 해외 유명 방송사 또 신문사에 널리 알리고 다음 달 브라질에서 리우 올림픽이 열리죠. 또 그리고 평창 동계올림픽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이런 계획입니다.
네, 한국의 새 브랜드 크리에이티브 코리아 홍보 영상을 소리로 잠시 들어봤는데요. 이 전통과 현대의 느낌, 역동적이다 그런 느낌이 묻어나는군요.
영상으로 보면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텐데 뭐 음향 위에도 그런 부분이 조금씩 묻어납니다. 한국의 현대와 전통이 어우러지는 그런 형상들이 영상으로 쭉 담겨 있고요. 그중에 글자로 영어 글귀로 열정, 도전, 창의 이런 핵심 문구들도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 부분에는 그 한국, 현대 한국을 대표하는 그 외국에서도 인기가 많았던 한국의 드라마와 배우의 모습, 또 알파고, 인공지능 알파고와 대결할 땐 바둑기사, 또 세계 최고에 오른 신예 피아니스트 등의 모습이 담겨 있고요. 이 30초 길이의 한국을 소개하는 영상이 앞으로 세계 사람들한테 어떤 이미지로 전달될지 한국 사람들 아마 더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서울통신 다음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이 파리클럽의 정회원국이 됐습니다. 파리클럽은 선진 채권국의 모임인데요. 한국으로서는 축하받을 만한 일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60년간 한국이 이루어낸 경제 성장이 밑바탕이 돼서 가능했던 일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경제의 어떤 기여한 부분, 그리고 앞으로 역할에 대한 세계 기대를 받고 있다, 이런 의미도 되는데요. 지난 1일 파리클럽 60주년 기념식에서 한국이 가입 서명을 했고요. 그 폐회사를 맡았습니다. 1950년대 한국 세계 최빈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이 선진 채권국 대열에 합류했다는 것,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고요.
네.
경제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세계 여러 그 개도국에서 이 한국이 좋은 본보기가 됐다는 것, 이것에도 큰 의미를 둘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한국 언론에서는 이 한국의 파리클럽 가입을 두고 명실상부한 국제 경제의 중심에 들어섰다. 참으로 역사적인 일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이 파리클럽이 생소한 분도 많을 것 같습니다. 이 파리 채권국 클럽이 공식 명칭이지요?
네. 어떤 공적인 채무 재조정을 위해서 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그 선진회원국 중심으로 결성되어 있는 채권국 모임이 바로 파리클럽입니다. 국제 민간 그 채권은행의 협의체로 만들어진 것이 런던 클럽인데 이게 좀 더 공적인 성격을 띈 곳이 파리클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별도의 어떤 기구나 조직을 갖고 있지 않아서 비공식적인 국제회의체가 돼 있는데요. 1956년에 그 아르헨티나 관련해서 대외 채무 조정을 파리에서 열게 되면서 그 이 파리클럽이 기원이 됐다고 합니다.
네.
회원국을 보면은 호주라든지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뭐 미국, 영국, 러시아, 이스라엘 이렇게 20개 나라 회원국이 있고요. 한국이 7월 1일 21번째 회원국으로 가입을 했습니다. 한국의 대외 순채권은 2015년 말을 기준으로 3,222억 달러고요. 1997년에 IMF 외환 위기 당시에는 637억 달러의 적자였습니다.
네. 자,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2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계속 애청 바랍니다.